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장현동에서 지금 출소하고 있는 이남규 형제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위치에 서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 이렇게 네 식구가 작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부터 해가지고 이제 1년이 돼갑니다. 먼저 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앙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1969년생으로 올해 47살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을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별로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야곱처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나이보다 좀더 보시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 10년 차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4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하여간에 제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을 11살 때 동네 예배당에 다니시면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남매가 서울에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성동 침례교회라는 데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이 말씀에 의해서 딱 정립된 신앙이 아니시다 보니까 뭐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 욕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배경적인 거니까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어려서 아프면은 무당한테 무당이 권고하면 수양아들로 팔고 또뭐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점보러 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셔서 자기가 갔더니 점괘가 안 나오더라. 이게 무슨 자랑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비싼 돈을 주시고 집안 형편도 안 좋으신데 그큰 도자기를 사왔는데 그 부적이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으시고 복을 구하기도 하시고 막 이래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어머니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삼남매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가정에서 이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립되는 부분이 클 텐데, 저희는 그런 배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헌금 주면은, 그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뭐, 이래 거짓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생활고 때문에 안양으로 오면서 우리 3남매는 이제 신앙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고 어머니만 이제 계속 그런 신앙이시긴 해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 저기 오순절 순복음교회 안양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큰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다니시게 되셨습니다. 그 교회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지교회라 그러죠. 전국에 국내에만 42개가 동시에 위성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교회 누가 될까봐 명칭은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와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완전 프랜차이저 교회죠. 완전 계급적으로 딱잘 짜여진 교회인데 아버님께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거부하시다가 어머니가 그 교회에 가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아버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은 그렇게 되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졸업할 때쯤부터 이렇게 이제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뭐 사춘기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저 자신을 설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대학 입학해서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망이었죠.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와서는 거기에다 이제 한술 뒀던 게 경마에 빠져가지고, 뭐 학교는 뒷전이고, 할아버지 성함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말족보 외우느라고, 뭐 그렇게 시간 보내고 금요일이면은 이걸 진짜 참 무서운 도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진짜 말 울음소리가 귀에서 들려서 이렇게 이끌려서 갈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무하게 가장 황금기 시간대를 낭비하다가 대학교 4학년 여름 때인데 뭐 그런지 뭐 다른 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느 때처럼 이제 낮에 늘어지게 자고 밤에 술을 먹고 다니다가 새벽녘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깨를 좀 다쳤는데 어깨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아프니까 몇날 며칠을 잠을 못잔 거예요. 그 전날 낮에 해서 밤새 돌아다니고 술 먹고 싸우고 이러니까 잠못 자고 이후로도 한 이틀, 3일을 잠을 못 자니까 막 죽고 싶고 그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갑자기 교회가 왜 생각났는지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때 환갑이 넘으신 아버님 등에 업혀가지고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서 그 저녁 수요 예배 가서 아버님 등에 업혀서 들어가가지고 아버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양해를 하고 긴 의자 하나를 빌려서 거의 누워있는데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얘기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 제가 뭔가를 좀 보고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항상 어디 간증할 때 제 자랑이었었는데 제가 이 사랑 침례교회 와서 작년 말 우리가 베드로서 강해를 했을 때 1장 19절 말씀을 들었었는데 분명히 그 일이 저한테는 유익이 돼서 제가 방향 전환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됐지만은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개개인의 어떤 경험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도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분명히 유익이 됐는데 성경 말씀이 확실한 더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거다라는 이거는 그 배경이 변화산이라고 우리 말하는 산에서 베드로가 친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간증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거기 될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간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제가 봤던 거는. 하여간에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절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분의 능력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생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뀐 거는 없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잠깐 뭐 들떠가지고 교회에 좀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4학년 때니까 뭘좀 해봐야겠다 하는데 성적이 그때 IMF 전이니까 공대 나오면 취직 못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공대 출신인데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디 명함을 못 내밀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디라도 좀 가면 되는데 굳이 또 대기업 안 가느니 뭐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어머니가 큰 누나 시집 갈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학원 사업 했다가 한 6개월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낙심을 하게 되니까 다시 생활이 복귀가 돼가지고 또 술, 담배, 친구들과 어울려서 경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훌쩍 몇 년이 훅 지나가니까 이제 서른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 다른 점은 그전에는 두려움 없이 했던 것들이 담배는 피는데 두려움이 있고 경마는 하면서 마음이 즐겁지 않고 뭐요 정도 수준이었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야, 이거 안 되겠다. 세월은 이렇게 가고 뭔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취직을 이제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 나이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또 그만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얼마 안 돼가지고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가 좀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경찰서 불려다녀, 검찰에 불러다녀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이 좀 복잡해서 좀 실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나. 그래서 마음이 이제 뭐 그런 경험은 하시지 않길 바라겠지만 경찰보다 특히 검찰 출두 앞두고 이렇게 되면은 밥맛도 없고 이래 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게 단순한 건데, 죄 지음은 죄값 받고, 죄값 안 받으려면 죄 짓지 말자. 이거 아주 단순한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감옥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면은, 그때,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고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도 전과가 높은 사람들은 재판관석에 앉아서 어떤 사건이냐 해서 쫙 들으면 딱 때려요. 그래서 실형 10개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개월을 하나님, 감옥에서 산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감옥 안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 시간을 제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옥에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로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깨지고 좀 가난해졌는지 자꾸 이렇게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한그제 약속들이 자꾸 기억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가서 그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소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리지 의미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소리 듣고 온 거죠. 뭐 천둥 소리나 목사님 소리나.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깨달아지고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막 눈을 깜빡이는 걸 잊어먹일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분 권유로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가장 쉬우니까 읽어봐라 해서 요한복음을 좀 읽어봤는데 하룻밤에 그걸 다 읽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제 그 창세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원은 몰랐지만 그분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걸그 요한복음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그때 당시에 성경적 지식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이게 다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해서 제가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봉사 뭔가 좀 교회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뭐더 없나 주일 예배밖에 없나 해서 보니까 월요일도 있다 그러지 수요일도 있다 그러지 금요일 날은 뭐 철야도 한다 그러지 그때는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예배란 예배는 다 가서 말씀만 한다 그러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제가 이제 조금씩 아마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처음엔 도박을 끊고 또 끊었다기보다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담배, 술, 그다음에 사귀었던 친구들 이런 순서로 이제 기존 생활이 정리가 되면서 취직도 해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취직돼서 안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숙한 아내도 또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성경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이거 구원 못 받으면은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누나들을 놓고 이제 계속했었죠. 제가 형제들 삼남매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 구원을 받았으니까 했는데 드디어 이제 누나들 구원도 받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고 또 저는 하여간에 남편들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영향 때문인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뭐가 안 맞았었어요. 아버지하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아버님이 이해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가 옛날에 상처 줬던 일들을 이렇게 사과하고 또 그걸 용서하고 하는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막 기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저는 진짜 저 같은 아들 나면은 도저히 감당할 텐, 안될 텐데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버님도 그냥 눈물만 흘리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 진짜 천국이 아마 이런 데인가 싶지 않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생활이 변화된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워낙 밑바닥에 있다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점 맞던 사람이 한 50점 맞았던 기분입니다. 뭐 70점, 80점은 기대도 못 하는 거고. 그러게 이제 성경적 지식이 계속 쌓여가면서 이제 안정적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이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자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회사에서 자주 이런 거를 검색해 봤는데 그때 말씀 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제가 접했었어요. 한 7, 8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성호 목사님이란 분, 저는 그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교회 목사님 외에는 말씀을 잘안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제가 봐서는 너무나도 훌륭했고, 개역 성경 기준으로 하면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개역 성경 기준으로 하면. 본인이 성경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1번에다 놓고 2년 동안 제가 하다가, 너무나도 성경적이라서 내성 짧은 지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제는 신뢰합니다.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말씀을 찾거나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 재림 관련해서는 찾다가 이성호 목사님이 하도 특이한 말씀을 해서 들어봤는데, 처음 몇 마디 딱 들었는데, 도저히 말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접고 물어보니까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물어보니까 해서. 이런 분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말에서 나오겠는가? 그래서 이게 딱 덮어버렸죠. 그때 좋은 기회였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이 지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지나갔다가, 재작년이었죠. WCC 문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개최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서 교계가 이제 양분되는, 표면적으로 양분된, 크게 분열됐었는데, 이때 교단이라던가 각 목사님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다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WCC, 제가 굉장히 한 신앙생활 초기부터 알아서 언젠간 문제가 될 거다. 저 문제 때문에 장로교가 분열도 됐고 했기 때문에 한번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래 돼서, 그러면 과연 누가 WCC에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할까 생각 같아서는 다만 10%라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최선봉에 섰어요. WCC 반대를.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보니까 뭐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하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정동수 목사님 그 말씀 중에서 일부 20분을 캡처해가지고 WCC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안 들었었는데, 하여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너무나도 이게 성경적이시고 논리가 정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워가지고, 그럼 이분이 다른 말씀하신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것저것 듣다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 네 편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걸 딱 들으니까 평소에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이 안 되던 안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깨끗하게 거치면서 마음속에서 이게 그 기쁨과 평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는 구원, 이렇게 말로 표현이 돼서 내 귀에 딱 들리니까, 그래, 맞다 하고, 저 양심적으로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듣는 거죠. 저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왜안 하는가 쫙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었는데, 다니엘서도 강해를 했었고, 너무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뭘 몰라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개역성경대로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대로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 구절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모르는 건 모르는데 모르는 대로 넘어가라. 야,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하니까 눌러가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게 휴거, 이제 계시록에서 휴거가 나오는데, 저희도 환난 전 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듣고, 그 환난 전 휴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가면은,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은 알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누군가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좀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뜬구름 같은 얘기만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욥기 38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파도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의 파도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을 몰래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다 뜬구름 같은 얘기고 마음에 안 와닿는데 정동수 목사님 이렇게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쫙 꿰지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끼니까 그 어려운 구절이 막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문자 그대로 그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걸 안 했을까? 왜 그게 안 됐지? 그뭐 20가지, 30가지, 5만 가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찾아내면은 그게 좀 신기해 보이고 이런 경험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이 이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 문제는 제가 너무나도 크게 생각했던 거라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는데 내가 오른쪽에 선줄 알았었는데 성경 문제가 바뀌어 버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봐선 너무나 큰 문제라 예, 말씀도 들었지만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와서 성경을 샀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최상규 형제님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김치 담그시다가 사모님이 성경 주시더라고요. 그걸 한 1년 동안 읽으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킹제임스 흠정역을 권위역이라고 이렇게 한다 얘기 들었는데 왜 그럴까? 권위가 있어서 그런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거를 그때 자주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양심상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안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준점이 바뀌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도 있지만은 틀린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른 교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게 아내와의 갈등 문제까지도 점점 잦아지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변죽만 때릴 게 아니라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죠. 많은 목사님이 있다니까 당회장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금 내가 찾게 된이 바른 성경을 그분이 몰라서 이렇겠지. 성경 바꾸자고 얘기하겠다 해서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 갔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카톨릭 계급 체계 시스템으로 딱 짜여져 있고 또 당회장 목사님은 교황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을 들어주실까 또 들어주신다고 해도 내가 또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잘 변론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여간에 그런 걸다 접어두고 어쨌든 면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격과 또 평상시에 신실하심에 의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9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평행선만 달렸어요. 저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펴가지고 이 구절이 있었다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다 물론 듣고 배운 거를 써먹은 거지만 목사님은 성경 사본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해면서 결론은 본인을 믿고 따라와 달라. 이제 저는 사람 말은 솔직히 그 앞에서 못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표면한 건 아니지만 이미 제 얼굴에서는 그건 안 되고. 목사님이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한발 양보해서 이걸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개역성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성경이 어떻게 변개가 됐는지 이 주장을 목사님의 위치에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맞다면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목사님하고는 평행선 달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 믿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서 왔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 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보니까 더 충돌이 잦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도 끊임없이 교회 충돌 문제로 같이 이제 충돌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규는 그 시흥, 교회 시흥 예배당인데 거기 대교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흥 대교구, 안양 대교구, 일교구, 뭐 천주교 캐톨릭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충돌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대로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 기록들과 부지런히 비교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감히 네가 당회장 목사님을 판단하느냐 이래 해가지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막 그냥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라. 근데 아내가 그때 결심을 못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해서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같이 가자.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말을 안,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주면서 이제 아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돌아섰는데 결정적으로 순복음교회는 14살 여자애들만 되면은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다 방언을 합니다. 제 아내도 방언을 했었어요. 다른 건다 내가 납득하는데 방언이 안 된다 그러지 않느냐. 그 교회는 방언을 인정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방언하는 내 자신을 내가 부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나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참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또 내가 안 들은 설교 말씀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제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파라오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지내겠다는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더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해서 며칠이 못 됐는데 10월 둘째 주에 작년 10월 둘째 주에 중고등부 담당하는 젊은 전도사님이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는지 오후에 그 리더급 아이들하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중간에 나왔죠. 나와서 저녁에 전화를 해서 아니 전도사님이 왜 그런 말을 아이들한테 하느냐. 구원이 취소된다니 하나님의 단번속죄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린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린 구원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문제들은 소소했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회장 목사님께서 구원의 영원성하고 단번속죄를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문제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소위 성령해방죄.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라는 걸 믿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자기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그때서야 기억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뭐 바이블 빌리브의 고백인가 보다 해가지고 넘어갔었는데 그 얘기가 딱 들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여기서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성장했지만은 이거는 명백한 이단결이다. 예. 행위를 더한다라는 거는 이단이다. 딱 생각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교회에다 얘기하고 10월 셋째 주에 내가 교회 순서 중에 맡은 부분을 소화한 다음에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설득이고 뭐고 없고 그냥 다리를 자르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대교구장 목사님이 그냥 왜 떠나냐 그래서 교리적 차이 때문에 구원교리의 차이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딱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 1분 기도해주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교회가 순식간에 저희하고 접근 금지 이제 이런 지시가 내려지니까 제 아내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딱 되니까 모든 게 어저께까지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서 딱 대하니까 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좀 솔직히 좀 분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정작 제 아내 딱 들어온 제 아내는 뭐 교회에 딱 옮기자마자 자매님들하고 바로 친해지더니 제가 봐서는 지금은 한 100배는 저보다 교회 정착 잘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나온 사랑 침례교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경로를 말씀드렸고 지금 바라는 거는 그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20, 30년 만에 고목나무로 변하는 게 있고 미국의 스퀘어 나무처럼 수천 년이 지나도 푸르게 성장하는 나무가 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이가 한살한살 먹을수록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여기 싸운 솔직히 이 간증문에는 제 아내가 아, 내가 남편을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고백도 제가 여기를 써놨는데 솔직히 그거를 못 읽고 제가 지금 넘어가는 이유가 엊그저께 제 아내하고 좀 말도 아니지만 하여간에 좀 다퉜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사랑 침례교회 스티커 차에 붙이는 거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갖고 다니는 이유는 저는 교통법규 준수 잘안 하고 난폭운전하기 때문에 그거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못 붙였는데 제가 간증을 하면서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고 제 아내는 저를 남편 잘 선택했다고 서방 잘 선택했다고 차마 양심상 이거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참 핑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준법 운전하고 안전운전 해야겠다. 그다음에 아내한테도 최소한 썼으면 이 말을 이렇게 좀 간증대로 좀 아내가 저한테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행위가 이렇게 평상시에 부족한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저한테는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유지는 네 행위로 해라. 저는 그러면 못합니다. 예. 모르겠어요. 모두 다 못한다는 건 알지만 저같이 죄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받은 은혜도 큰데 전그 자격이 없다라는 걸 철저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묵상하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감사합니다.